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발사체를 쏜 것이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비아리츠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체가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했던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단거리 시험 발사는 신뢰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는 미사일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이달 들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미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던 것이라면서 진실을 말하자면 나 역시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참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마저도 돈 낭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4일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이고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면서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분의 노동계급은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전을 벌여 적대 세력들의 과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모건 어토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미 국무부는 공식 논평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 발언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날 두 차례 성명을 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에서 무역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직전 어젯밤 중국이 우리 측 고위 무역 당국자들에게 전화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다며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오늘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언급한 주말의 통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이 관세를 강행하겠다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율관세와 보복관세 계획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간 무역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위해 일본과 오랫동안 협상해왔다고 밝히고 농업과 전자상거래, 그 밖에 많은 분야에 관련된 원칙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연락을 받는 대로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까지, 북부지방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돈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24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달갑지 않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려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유는 단거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힌 아베 총리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단거리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논의한 것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다며 그건 김 위원장이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는 단거리를 시험했고 이는 평범한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사일들을 시험한다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의 전쟁연습, 즉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화가 났던 것이라며 자신도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미 행정부 관리들에게 만약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서도 자신은 훈련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합군사훈련이 수정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밝힌 뒤 옆에 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볼튼 보좌관은 매우 많이 수정됐다며 호응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겐 국가로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신흥 국가로 놓고 볼 때 북한의 잠재력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다른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국 그가 옳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발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사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지난 24일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의 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전날 시험 발사에서 380km를 비행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97km,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이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정상적인 탄도의 궤적이라며 이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방사포의 사거리는 200km 이하라며 24일 발사한 방사포는 38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만큼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400km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제 방사포를 엄청 크게 확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우리 이렇게 방사포를 낮게 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엊그제 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거리 400km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 자체로.
장 교수는 사거리 400km면 한국 타격용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한국을 향해 쏠 경우 각기 특성이 다른 만큼 요격이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사포는 외형상으론 최근 잇따라 발사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와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점 고도와 사거리 등의 차이가 있고 구경이 더 커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발사체라고 이야기하죠. 날아가는 그 미사일같이 생긴 발사탄. 탄의 모습은 좀 유사해요. 사실 두 개 다 비슷한데 얼핏 보기에 이제 생김새는 비슷한데 직경이 좀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굵기가. 그래서 북한이 지난 두 번에 쏜 것은 그냥 대구경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초대형이라고 초자를 붙인 게 아닌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구경이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 굵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 교수는 실제 발사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이 다른 걸 알 수 있다며 지난번에 6개의 관이었지만 이번엔 4개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방사포는 원래 지역 제압용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목표물을 제압하는 용도였지만 이젠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포는 군단 사단 이런 쪽에서 직접 자기 앞에 있는 적에게 대량의 값싼 그 무기들을 대량으로 발사해가지고 지역을 제압하는 목표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 대신에 탄두 중량이 좀 작아요. 방사포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속도도 약간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가 요즘에 계속해서 개량이 돼가지고 옛날에 못했던 유도도 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직경이 좀 커지니까 위력도 커졌단 말이에요. 탄두 중량도. 그러니까 미사일 쪽하고 경계가 많이 흐트러진다고요. 요즘 그런 추세예요.
북한이 최근 잇따른 시험 발사로 공개한 신형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입니다. KN-23은 사거리 약 690km에 고도는 최대 60km며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개량해 만든 미사일로 요격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약 400km, 고도 48km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모양이 유사합니다. 무한궤도 형태의 발사 차량과 사각형 발사관 두 개를 장착하고 있으며 두 발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 250km에 고도 30km, 중국의 WS-2 다연장 로켓과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WS-2 계열로 특히 D형이 400에서 450km 비행이 가능하다며 중국의 WS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역설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이 같은 잇따른 무기체계 시험 발사는 미국이 만든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노선을 지키겠다는 당당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유를 불식시키고 이러한 어떤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적 통치 행위로 봐야 되겠죠,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치력의 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통치력에 대한 어떤 삐걱거림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내부적으로 할 것은 다 하면서 북미 간의 협상도 나간다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것은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24일 시험 발사는 이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로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발사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재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바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BOA에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 측 대화 상대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힌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지만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핵화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로 묘사하면서 그가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 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폼페오 장관에 대해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있고 조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라고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폼페오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수차례 폼페오 장관을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에는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 14일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반대해 회담에서 제재 해제가 무산됐다며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강도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4월 18일에는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오가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는 말로 폼페오 장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앞으로도 자신이 대북 협상을 계속 이끌 것임을 밝혔습니다.
Nothing changed. We're continuing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will continue to lead.
북한은 이어 6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오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제재가 조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이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튿날에는 다시 권정근 국장이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대로 된 협상 자세를 갖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폼페오 장관이 계속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team. Secretary of State Pompeo will pick it.
이번에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명의로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다시 강하게 비난한 것은 심각한 불신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미한 군사훈련이 끝났지만 북한은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신호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23일 미북 실무협상 대신 미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또다시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그를 미북 협상 악길의 회방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1시간가량 만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미 간의 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을 공전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해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deal with Trump. President Trump. They don't want to deal with.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북한의 실무 협상 약속 위반을 비판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re there different groups in North Korea that are in favor of them and other groups?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애태우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결국 지금 실무협상 할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그렇게 해서 북한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마 있겠지요.
그러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9월 중에는 미북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약속한 데다 제재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워낙 나빠 협상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사 미북 실무협상이 열려도 전망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변한 게 없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평양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계산법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을 원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북한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2월 말 하노이에서 영변 핵을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의 핵심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이래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변화를 시사한 바 없습니다. 미북 실무협상 전망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았던 미국-중국 관계는 현재 무역전쟁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홍콩과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2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했습니다. 이어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가능하면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북한도 새로운 정세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군 수뇌부를 중국에 보내 북중 군사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16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마오와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인과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습니다.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조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중국에게 제재 완화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 구체적으로는 제재 완화로 가달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사일도 발사하고 있으니 이해해달라. 이런 요청을 김수일이가 중국의 군사당국에게 요청하지 않았는가.
또 북한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박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20일 테헤란을 방문해 알리 라리자니 이란의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의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은 15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성 고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르글로프 차관은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제1부상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북방 삼각관계를 주도하던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결속을 다지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 등 남방 삼각관계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22일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비를 많이 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새로운 길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평양은 신냉전 체제로 변하는 국제적 흐름을 타고 핵보유국과 제재 와해를 달성하려 한다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핵 역량은 보유하면서 그다음에 제재는 모두 풀고 그렇게 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김정은의 속내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존 볼튼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No, I think China has said for many years they don't want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believe it would cause.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것보다 비핵화를 하는 것이 훨씬 득이라는 겁니다. 비핵화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안보는 물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주 여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사개편이 단행된다면 북한은 실무협상보다 고위급 회담 개최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앞으로 방향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좋은 기회라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는 그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또 그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 발산한 바가 있는데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에 하위 법령 등을 개정하거나 조직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 인사 이동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북한의 대남, 대미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 촉각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대내외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과 법률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인사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올 상반기에 개최했을 때 예산도 헌법까지 개정했고 인사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앞두고 협상 책임자급 자리 변동을 통해 내부 정리를 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원입니다.
이번에 뭐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그 조평통 서기 뭐 위원장이나 그 리영호가 그만두고 최선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조 의원은 이어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을 바로 열기보다는 상견례식의 미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개최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세를 미뤄볼 때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인사 교체가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하고 하지 않겠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그 폼페이오에 대해서 비난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졌는지.
또한 내년에 종료하는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개혁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가 한일 강자병일인 8월 29일인 만큼 북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최근 대외 정세를 감안해 북한이 일본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아울러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 간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며 상호 이견이 있으면 대화 자리에 나와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유니세프와 앞으로 북한 영유아, 임산부의 기본적인 보건 역량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사무총장과 면담한 김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정치 상황과 분리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니세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보건, 영양 지원 사업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통일부와 유니세프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사무총장 역시 통일부와 이어져온 협력 관계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원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3명이 떠났다며 현재 3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대북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노동 허가증과 비자, 영주권 등을 검토한 결과 결의 2397호 채택 시점 스위스에서 임금을 받고 관련 결의 조항에 영향을 받는 북한 국적자는 단 6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3975 채택 후 12개월 동안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스위스를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5 8항을 통해서 올해 12월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행보고서에서 이 조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결의 1718호를 비롯한 이후 결의에 포함된 약속들도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 러시아가 올해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의 70%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올해 초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모금액은 16.7%에 그쳤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3일경 신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올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16.7%인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600만 달러, 한국 45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를 제공해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목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금액 435만 달러를 더하면 모두 2,440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모두 9개 나라로 세 나라 외에 스웨덴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가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450만 달러만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엔의 통계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9개국의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지원은 총 1,744만 달러로 전체 87%에 달했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 121만 달러, 식수와 위생 62만 달러, 보건 1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올해 초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목표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 정권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와 식량 상황 분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게 지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조만간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가 12주째 접어들면서 폭력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조 월시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로써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로 가볼까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네요.
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휴양지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를 이끄는 주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난주부터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5천여 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에서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네.
이에 맞서서 미국 정부도 곧바로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5%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5,500억 달러 치면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거의 다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 다음 달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성사될지 여부도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반전이 된 걸까요?
네, 중국 측이 먼저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협상에 복귀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단체 또는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26일 중국이 전날 두 차례나 전화를 걸어왔으며 차분한 협상을 통해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 네. 좀 많이 부드러진 분위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중국의 발표가 나오자 시 주석을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날은 이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곧 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25일 두 차례나 회담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후 미국과 일본이 큰 틀의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합의가 도출됐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예?
농산물과 전자 상거래 등 많은 분야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위해 협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더 늘려라. 이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원칙적 합의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은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네.
이번 합의로 7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 이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양국 간 무역 협상의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본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주요 현안, 이란 문제지 않습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를 직접 찾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25일 비아리츠를 찾았습니다.
네.
자리프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국제사회의 주요 지도자들과 위기에 처해 있는 이란 핵합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현지 시각 26일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란 핵 문제, 러시아 회원국 복귀 문제, 또 아마존 화재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 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등 국지국지간 국제 현안들이 논의됐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의 시위 사태가 폭력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12주째로 접어들면서 폭력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홍콩 경찰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진압용 물대포를 동원하는가 하면 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하는 등 홍콩 상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경고로 실탄을 발사했다는 거죠?
시위대를 향해서 발사한 것은 아니고요.
예.
하늘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건데요.
예.
하지만 시위 중 경찰이 실탄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게요.
언론 매체들이 공개한 현장 영상을 보면은요, 경찰은 실탄을 발사한 뒤에 권총을 빼들고 시위대에 향해 총구를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한 시민이 두 팔을 벌리고 나와 가로막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이 홍콩 경찰 당국은 나중에 진압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관이 이 38구경 권총을 경고 목적으로 한 발 발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로 홍콩의 시위가 벌써 12주째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5일의 시위는 당초 평화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예. 일부 시위대가 장벽을 치고 화염병과 벽돌 등을 경찰에게 던지면서 격렬하게 항의했고요.
네.
이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은 물대포 차량 두 대를 시위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이들 차량은 50m 거리에서 분당 최대 1200리터를 분사할 수 있는 초강력 진압용 무기입니다.
네.
이번 시위로 1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두 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네. 시위에 앞서서 홍콩 정부가 일부 지하철역도 폐쇄를 했다고요?
예, 홍콩 지하철 공사가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을 한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예.
앞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지하철 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시위대의 도주를 사실상 돕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홍콩 당국이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지하철역을 사전 폐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홍콩 경찰은 또 불법 집회 등의 혐의로 시위 한 30명을 체포했는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2살 소년도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자, 중국 정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홍콩 시위의 폭력 수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홍콩 경찰이 법에 따라 폭력과 혼란을 막고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홍콩 시위에 무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인민해방군 투입 의향을 밝히고 이 홍콩하고 10분 거리에 있는 선전시에 병력을 집결시켰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 제2의 천안먼 사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홍콩 시내 10개 대학과 1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나왔네요.
네, 조 월시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5일 ABC 방송에 나와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시 전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동영상을 올려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월시 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57세로 일리노이주에서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월시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보수 세력 티파티의 지원을 받았고 이 보수 성향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시 전 의원의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월시 전 의원은 25일 ABC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고 누군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대안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질에 질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공화당 내의 경쟁 후보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출사표네요.
네, 월시 전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재임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래서 자신이 경선에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월시 전 후보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월시 전 의원이 예전에 좀 논란이 되는 말을 해서 눈길을 끈 적이 있었죠.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슬람교도의 반역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예.
월시 전 의원 25일 ABC 방송에 이 발언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월시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공화당 경선에 나온 사람이 3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3명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월시 전 의원입니다.
네. 자, 월시 전 의원 출마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어떻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 별 말이 없었습니다.
예. 자, 주말 공화당 쪽에 경선 주자가 추가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의 경선 주자들 쪽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경선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
8월 15일에 존 히켄 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또 21일에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그리고 23일엔 세스 몰튼 하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대신에 히켄 루퍼 전 주지사는 연방 상원 의원에, 그리고 인슬리 주지사는 주지사 3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 명이 빠졌지만 여전히 많죠, 민주당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모두 21명인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간다고 밝힌 주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자, 9월이 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ABC 방송 주간으로 9월 12일과 13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네, 이 토론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부터는요, 지지율 2% 이상에 기부금 후원자 13만 명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되는데요.
예.
지난 2차 때까지는 여론조사 지지율 1% 이상, 6만 5천 명 이상 기부,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3차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21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사람 몇 명인가요?
지금까지 모두 10명입니다.
예. 자, 민주당 경선 주자들 지지율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가 미국 CNN 방송 여론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29%로 선두를 지켰고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5%,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남포는 오전에, 강계 희천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덕은 하루 내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최저 18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2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는 원산과 평강 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9도. 계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7도. 청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상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발사체를 쏜 것이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비아리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일정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체가 달갑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날인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던 것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신뢰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는 미사일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이달 들어 5번째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 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던 것이라면서 진실을 말하자면 나 역시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참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그마저도 돈 낭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4일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이고 세상에 없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면서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람없는 공격전을 벌여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이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 공식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미 국무부는 공식 논평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 발언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같은 날 두 차례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에서 무역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직전 어젯밤 중국이 우리 고위 무역 당국자들에게 전화를 해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오늘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언급한 주말의 통화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미국이 관세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율 관세와 보복 관세 계획을 주고받으면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양자간 무역 협정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을 위해 일본과 오랫동안 협상해왔다고 밝히고 농업과 전자상거래, 그 밖에 많은 분야에 관련된 원칙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크게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